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주와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었던 국내 전도 가운데 하나님이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난 동두천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동두천에서는 미용봉사팀이 한쪽에서 미용봉사를 하면 다른 한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위에서는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는데요. 한쪽에서 미용봉사를 하고 있던 그때에 저도 기회가 있어서 옆에서 함께 어르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여기 동두천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르신,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이런 질문으로 여러 대화의 문을 좀 열어봤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살면서 어르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즐겨하는 질문이거든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어르신이 대답이 한참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아이고, 말도 마요. 행복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지. 잠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얗게 덮인 흰머리와 깊게 파인 주름만큼이나 어르신의 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조금은 엿볼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어르신 맞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지겹고 지긋지긋하게 살아왔는데 아니 그 한평생 그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고 거기서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어르신, 우리 삶에는 그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행복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어르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구도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좋은 기회입니다. 어르신, 그게 제가 하나님 믿는 이유거든요. 어르신도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마감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르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의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직감했죠. 함께 어르신 제 손을 잡고 따라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 향한 궁금증과 마음으로 자기도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겠노라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전도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귀한 한 영혼을 살린 아름다운 은혜임을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어르신께 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보고 싶었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되돌아보면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해하셨어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평가하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행복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다 그렇고 그렇지, 지긋지긋하지, 그렇게 사는 거죠?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하고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곱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야곱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야곱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저에게 표현한다면 당신의 인생의 마음이 어떤지, 당신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저에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지 않으시겠어요? 저에게 한번 말을 걸어봐 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야곱과 이런저런 대화를 한번 상상 속에서 해보았습니다. 야곱이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목사님, 행복이요? 아이고, 전혀 누구보다도 행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쌍둥이로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아니 글쎄 내가 찰나에 태어났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이삭은요, 늘 형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형은 사냥을 잘했거든요. 형이 하루는 사냥을 해서 짐승이라도 잡아온 날이면 아버지 목소리가 달랐어요. 아들이 왔구나. 아버지 이삭은 형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별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늘 집에만 살았어요. 집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시선엔 나는 없었어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행복을 찾고 싶었어요. 나도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었어요. 물론 제가 거짓말한 것은 잘못을 인정할게요. 하지만 제가 속인 것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형이 장자권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포기한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진 거라고요. 저는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을 꿈꿨어요. 첫눈에 말한 여인 라헬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제가 7년에 더한 14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았다고요. 가정을 지키려고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내게 많이 있었지만 이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나는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데 내 삶에는 남겨진 것이 행복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꿈꾸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장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 지긋지긋해요. 아, 내 인생이 너무 지긋지긋하다. 야곱과 같은 마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상상의 마음, 혹 여러분의 마음은 아닐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제가 상상 속에 했던 이 대화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저의 대화와 함께 풀어봤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하나님 입장에서 풀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이 했던 그 탄식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을 때 정말 불행하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야곱의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의 삶을 함께 좀 들여다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여서 라반 삼촌 집에 머문 지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뒤 야곱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귀향의 결정이었죠. 물론 라반이 순순히 야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필요했거든요. 야곱 때문에 라반은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떠나는 것이 탐탁지 않았어요. 라반은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주지 못했던 그 품삯을 줄 테니 나를 위해 조금만 더 일해다오. 여러분, 라반이요, 야곱에게 순순히 그 품삯을 주며 보내줄 사람입니까? 아니죠. 야곱은 자신이 귀향을 결정한 것을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그것을 마음을 나누거든요. 그 마음을 나눴을 때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라 변경했대요? 10번이라 변경했대요. 여기서 10번은 횟수 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늘 변함없이 아버지는 나를 속여왔어. 그래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고향으로 돌아가겠어. 자신을 끊임없이 10번이나 더 많이 착취했던 라반과 함께했던 야곱이 그 괘씸한 생각을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그 마음을 이용하죠. 삼촌은 다 좋은 것 가지세요. 그리고 저한테 당신의 안 좋은 것을 남겨주세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못난 거, 그것만 제 것으로 할게요. 그럼 어떨까요? 삼촌이 좋죠. 땡큐죠. 좋은 것은 내 거고 안 좋은 거 다 가져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제안에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반의 아들들이요, 하루는 펄쩍 뜁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펄쩍 뛰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아들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버지, 저 야곱이 아버지 거 다 뺏어갔어요. 큰일 났어요. 어찌된 일인지 어찌된 용문인지 라반의 짐승보다 야곱의 짐승이 더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지난 6년 동안 자신의 소유물이 점점 너무나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곱도 직감했어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한번 그 아내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야곱도 스스로 말하죠.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야. 그러면서 자신이 꿈에 봤던 놀라운 간증을 들려줍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인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암컷과 수컷이 교미하는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교미하는 수컷들이 다 얼룩지고 못난 것들인 거예요 그 못난 것들이 교미하는 것을 보고 아 내게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대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힌트로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그랬어요 뭘 봤냐면 양떼를 탄 순양이 얼룩무늬인 것과 아롱진 것이라 이걸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라반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선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시점을 발견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다 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픔을 보셨다 야곱의 눈물을 아셨다 라반에게 당한 억울함을 아셨다 나의 아픔을 아신다 나의 병듦을 아신다 나의 가진 것이 없음을 아신다 나의 처지를 안다 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아 너는 너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난 말이야 난 너의 그 불행하다고 느끼는 너의 삶을 난 다 알고 있었어 난 보고 있었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준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지금은 중3, 중2가 돼서 벌써 아들이 이제 저보다 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은 바로 성서대학교 교정이었어요 성서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훈련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요 그때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청년들이었거든요 정말 물고 빨고 사랑해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그때 섬겨주었던 우리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는 제 몸집보다 큰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이제 교정사회를 지나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그럼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잘 들어가나 뒤에서 이렇게 바라봐요 아니라다 될까? 두 놈 중 한 놈이 돌풀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면 아빠 마음이 털컥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럼 달려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죠. 그때 보통 한국 아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프지 않아, 울지 않아. 울고 싶은 아이에게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넌 아프지 않아, 울지 않아. 미국 아빠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 오케이 그러면서 아이를 보듬어 주는데 한국 아빠는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씩씩하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 몸집만한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는 아빠가 이 아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아이가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충분한 힘을 갖고 있고 이 아이가 울면 눈물을 닦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혹은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뒤를 보고 계신다. 야곱의 삶의 아픔을 알고 있다고 하는 마음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헤쳐나갈 방법을 알고 있다. 야곱이 일어설 힘을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어떻게 도와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보통 사람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도 라반에게 당했잖아요. 그 당했던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얼마나 자신의 분함을 해결해보고 싶었겠어요. 야곱이 삼촌에게 양떼를 구분해서 재산을 분할해서 내게 달라고 하는 그것만 봐도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삼촌에게 제안했던 이 제안대로 내 소산물이 많아지기 위해서 아니 글쎄 암컷과 수컷이 교미할 때 나뭇가지 벗겨다가 그거 보면 아롱진 거 태어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야곱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풍성해지거나 부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삶의 넘어짐과 억울함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채워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야곱은 고비마다 난 억울해, 나는 힘들어, 왜 내 인생은 불행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넘어질 때 내가 있었고 너의 배고플 때 내가 채워줬고 네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 내가 너를 공급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연약함만 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야곱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야곱의 실패, 야곱의 주저앉음, 야곱의 믿음 없는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보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픔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형편만 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죄짓는 그 자리도 보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7절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왔으되. 자, 야곱이 일어나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일어나, 일어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결심했다, 결단했다, 내가 결정했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아요. 야곱이 자식들과 낙타 짐승들과 그리고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끌고 가다, 우리는 이렇게 평이하게 써져 있지만 사실 뉘앙스는 재촉해서 서둘러서 갔다, 다급하게, 급하게, 급한 마음에 준비하여 갔다, 이렇게 야밤도주한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다급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야곱과 라헬이 선택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라반이 양털을 깎는 때였어요. 한번 그 장면도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조용히 도망갔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라반이 양털을 깎았을 때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 때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봄철쯤이라고 해요. 그리고 양털을 깎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추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기가, 농경기 추수기가 되면 집집마다 추수를 돕는 품앗이를 하면서 집집마다 서로 추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을에 다 추수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막걸리 마시면서 잔치를 하는 것처럼 당시 중동 지역에도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집에 양들의 털을 깎아주면서 품앗이를 해주고, 그리고 양털이 다 깎아질 쯤 되면 한 3일에서 5일쯤 지난대요. 일주일쯤 되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라반의 집에 양털 깎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그 집에서 양털을 열심히 깎고 있는 그때 그 찰나에 바로 야곱과 가족들은 식솔들을 이끌고 도망갔던 거예요. 라반이 너무 바쁘니까 야곱이 도망갔는지도 몰랐어요. 얼마 만에 알았냐면 3일이 지나서 알았어요. 야곱은 3일 동안 먼저 도망갔던 거죠. 3일이 지나서야 그 소식을 들었던 라반이요, 27절에 보니까, 23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 그 양털 깎는 걸 도와줬던 일가 친척들, 형제들을 동원해서 야곱을 추격합니다. 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데요, 이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거리에 한 중간쯤 되었을 때 얼마만큼 쫓아갔냐면 7일을 쫓아갔대요. 그럼 3일 전에 야곱이 도망갔으니까 야곱이 출발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죠. 그 열흘 중에 7일을 지금 따라잡은 거예요. 이제 저만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라반 눈앞에 보입니다. 도주했던, 도망갔던 가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밧단 아람이라고 명시된 지역에서 오늘 길르앗산까지의 거리는 무려 480km입니다. 여러분, 480km를 열흘 갔어요. 그 열흘 길을 누구로 갔냐면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갔어요. 짐승들을 데리고 말이죠. 여러분, 양들이 뭐 뛰어다녔겠습니까? 거기 480km를 질질 끌고 가지 않았겠어요? 걸어간 길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몇 킬로씩 걸어간 거예요? 48킬로요. 우리는 만보만 걸어도 헥헥 거리는데 하루에 48킬로씩 걸어서 480km를 갔어요. 라반은요, 그 480km 거리를 7일 만에 따라잡았으니까 라반은 한 하루에 60km, 70km씩 달려간 거죠. 그래서 따라잡았던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먼지를 날리며 낙타를 타고 씩씩거리며 달려오는 라반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이제 라반이 씩씩거리며 야곱과 그의 처자식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던 라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바로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개입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24절이에요.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는 삼가 멈춰. 뭘 멈추냐면 야곱이 무엇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것을 멈춰. 말하는 것을 멈춰.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의 잘하고 못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마. 넌 판단할 자격이 없어. 그건 내 몫이야. 넌 잠자코 있어. 이런 뉘앙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억울함과 힘겨운 삶의 자리를 보셨어요. 그래서 채워주셨어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았던 야곱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을 하시겠다고 한 걸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대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야곱이 야반도주했던 그 장면을 한번 볼래요? 그 본문 가운데 보시면 라헬이 19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는데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 뭘 도둑질했대요? 드라빔을 도둑질했대요. 아니 도대체 드라빔이라는 게 뭔데 드라빔을 훔쳐갔을까? 그 긴박한 상황에, 그 바쁜 상황에 말이죠. 도망가게 바쁜데, 자식들 챙기기 바쁜데, 아니 보따리 싸기 바쁜데 그 뭐 드라빔이 뭐라고 그걸 훔쳐갔을까? 드라빔은요, 지금도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구경하실 수 있어요. 한 손에 쥐어지는 아주 작은 상이에요. 전 처음에 그 드라빔을 보기 전에는 이게 불상처럼 엄청 큰 우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 손에 한 손에 잡히는 작은 돌덩어리에 불과하더라고요. 그 드라빔이 당시 가문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 주석가들은 이 드라빔을 왜 훔쳤을까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 드라빔의 용도가 점을 보는 용도였대요. 점 보는 거, 미래를 내다보는 거.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과 함께 도망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보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어디쯤 머물렀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 보지 못하도록 드라빔을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굉장히 라헬 표현에서 이해해 보려고 했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은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돌도 있고 나무로도 만들기로 했는데 은으로도, 값비싼 은으로도 만듭니다. 그렇죠. 지금 라헬의 이 대화 속에 보면 아버지가 너무 고약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품삯을 20년 동안 하나도 주지 않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시켜요. 억울하니까 내 남편에게 분깃 하나도 남지 못한 남편을 위해 아내가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단지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것 역시 라헬 편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은 이제 밧다나람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800km입니다. 그리고 한 480km 왔으니까 절반쯤 왔죠.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가서 살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어떤 곳인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시집 갔는데 에티오피아로 시집을 갔어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여하튼 뭐 에티오피아로 가면 여러분 얼마나 덜컥 겁이 납니까? 가면 내가 야 이거 정수기라도 갖고 가야 되나? 내가 뭐 갈 때는 뭐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별 생각하지 않겠어요. 라헬이 그 먼 땅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가정에 지키고 있었던 수호신을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타고 있었던 나귀 안장 아래 그것을 숨겨둡니다. 내가 앉아서 이 드라빔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하튼 어떤 이유 여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악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라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상편과 상황을 알고 묵인했던 야곱과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은 때가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야곱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근데요, 이럴 때 참 신기해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따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날 수요일 아침 본문은 사무엘상 13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눈에 보기 좋은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이어서 헌신한 남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사울이에요.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그의 나이는 마흔이었더라.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때 2년째 되던 때에, 그리고 1절은 시작해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3천명의 정병을 모읍니다. 그리고 3천명을 자기의 군사로 세웁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내 왕실도 지키고 나라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명을 군사를 딱 멋있게 세우고요. 2천명은 왕실을 지키고 1천명은 수비대로 보냅니다. 그 수비대 우두머리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세워요. 근데 이 요나단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1천명을 이끌고, 재밌잖아요. 내가 이제 대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을 건드립니다. 건드렸다가 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는 3천명이었는데 당시 블레셋의 군사는 철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잠자는 사자코트를 괜히 건드렸죠? 그 3천 명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줄행랑을 칩니다. 산으로 둘로 다 도망갑니다. 요나단도 두려워하고 사울이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왕실마저 습격당하겠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제서야 사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한다고. 그래서 뭔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장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임의대로 번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고 하는 이유로 사울이 책망받고 내침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맨 마지막에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사무엘 기자가 당시의 정황을 한 구절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 22절입니다. 싸우는 날에, 바로 그 전쟁에 서로 다툼이 있는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3천명의 군인 중에 칼과 창이 있는 건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군인들은 뭐 들고 싸운 거예요? 막대기요. 막대기요. 여러분, 막대기 들고 있는 3천명의 군사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군사를 정변시킵니다. 전열을 세웁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씌워줍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함께 싸워보자. 당시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직 철기 문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돌덩어리 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발전을 해서 철공이 있었더라 그러거든요. 철기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서 삽이나 괭이를 빌려왔는데 철공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이 단 두 자루밖에 없었다니까요. 그걸 갖고 있는 게 사울 왕과 군사령관 요나단 제외하고는 다 막대기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막대기 들고 있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이 남겨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인 척하면서 사울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바라만 보세요. 아니, 도대체 칼 두 자루 들고 쟤 뭐 하는 거야? 쟤 왜 저래? 지금 저기 3만 보병, 여러분, 칼 두 자루 들고 있는 사울이 칼 200개가 되면 100배입니다. 자, 200개 칼을 들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칼 두 자루 있는 사울이 칼 2000개를 가집니다. 그러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1000배입니다. 칼 두 자루 있는 사울이 2만 개 칼을 쥐어주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만 배입니다.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야곱과 라헬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 드라빈 그 손에 한 쥐어지는 그 불과한 돌덩어리 들고 지금 쟤네 뭐 하지? 아 왜 그걸 지금 안장에 숨기고 살지? 아니 왜 지금 그 칼자루가 뭐라고 그 칼자루 부여잡고 칼자루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왜 저렇게 의기양양하고 있지? 나는 지금 너의 넘어짐도 보고 있고 너의 약한 처지도 보고 있는데 왜 저들은 나를 보지 않지? 언제쯤 나만 바라볼까? 언제쯤 나를 주목해 줄까? 여러분의 쥐어진 칼자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장에 숨겨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몇 개를 가지면 여러분 안심하시겠습니까? 몇 개의 칼자루가 쥐어지면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사울이 돼봤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그 다음 장이 읽혀지는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13장 이 맨 마지막 구절 앞에 제가 사울이 돼보니까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이 한마디만 나올 뿐입니다.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 의지 없어서 내가 의지할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지금까지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까지 나의 약함을 보고 계신 주님의 그 바라보심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혹 나의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못난 모습 때문에 주님이 나의 시선을 외면하시면 난 어디 갑니까? 난 어떡합니까? 전부터 나의 삶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영영 죽을 이 죄인을 그 보혈로 구해주지 아니었다면 하나님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긋지긋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되고 힘겨운 그 거리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지긋지긋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긋지긋한 인생을 남겨주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의 긴 인생 중에 바단 아람에서의 시간은 20년밖에 안 됩니다. 야곱의 삶에는 그 20년의 삶이 굉장히 긴 고된 어려움의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 기간은 야곱 전체 인생의 한 장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그 인생의 자리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영원한 행복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칼자루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드라빔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겐 빈손이어도 충분합니다. 사울에게 칼자루 100개가 주어져도 블레셋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빈손 들 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십시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와
우리 모두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십시다.
주 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천부여 의지 오 주님께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외면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나의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빌려든
주님께 참회합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죄를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믿음 없는 나의 시선 속에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엮여진 칼자루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손에 엮여진 드라빔을 내려놓겠습니다.
마음으로 주와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든 채로 주여 나의 삶을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들려진 칼자루를 내려놓으며 하나님 빈손 들고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둥바둥 살았던 나의 드라빔을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었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미련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 손에 움켜진 드라빔 내 손에 붙들고 있던 나의 칼자루를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하나님 마음 쓰고 고민하고 어리석었던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아둥바둥하며 하나님 내가 뭔가 개척해보려고 살았던 나의 연약한 삶의 모습 교만했던 모습 자만했던 모습 하나님 외면했던 모습 하나님 그 사울의 모습이 그 라엘의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상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힘들었던 지난 여름, 무더웠던 여름도 결국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벌써 가을의 바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는 다 지나갈 것이에요.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 마음을 품는 이때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손에 100개, 200개 칼자루가 아니라 하나님 손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이어도 괜찮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으신 시간까지 귀한 땀을 흘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하나님 내 남편 칼자루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헌신하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내가 가장 의지할 것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가정을 놓고 특별히 자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권속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남녀종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빈손 위에 하나님이 세상에 움켜쥐는 칼자루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손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의지할 것, 저들이 바라볼 것, 저들이 주목할 것, 나를 바라보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나에게 시선을 머물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남녀종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그 귀한 손을 붙들고 하나님 지치고 연약한 고단한 이 땅을 지긋지긋한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담력으로, 활력 있는 마음으로, 생명 넘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품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고되고 어려운 인생이 후회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해노라고, 즐거움으로 감당해노라고, 하나님 힘들었지만 아름답게 감당해노라고 고백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부와 귀와 자랑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사랑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대로 붙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그렇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줘도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 속엔 내게 부족한 드랍이 많아. 그것이 나를 부족함을 채워준다고 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아둥바둥 내 안장에 숨기고 있는 라엘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 곧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왕인 줄 알고, 진짜 왕인 줄 알고,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사울에게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우셨습니까? 사울 손에 들려진 칼자루 두 개가 마치 내 손에 포기 못한 그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성전문을 나서기 전에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빈손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아름다운 여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죽음의 문턱과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투병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손에는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밖에 없습니다.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항암을 맞으며 주님 앞에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케 하시고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결혼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하며 다시 또 소망을 품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고대하며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을 얼마 남겨주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고3을 둔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런 모양의 소망과 소원들,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빈손 위에 주님 손잡아 주셔서 넉넉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천부여, 내겐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